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봉독을 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예고하신 바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친히 자신을 여러 제자들에게 명백하게 나타내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일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십자가 사역과 그리고 부활로 인해서 이제 주를 믿고 따르는 자가 어떻게 세상 앞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가라고 하는 매우 근본적인 특권과 그리고 책임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비춰보고 그리고 점검하는 일은 시대와 또 처해진 다양한 환경들을 초월해서 언제나 매우 유익하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후에 호련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이 표현은 저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익숙한 그런 인사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보다 더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 기간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이미 주어졌던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저들에게 있어서 매우 필요한 말씀입니다. 저들은 오늘 우리 본문 처음 시작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서 사라진 그 정황만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물론 바로 앞에 내용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하는 어떤 부활과 관련된 어떤 증언을 저들이 물론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 파악은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냥 그냥 즐거워만 할 수도 없는 것이 지금 되어진 일로 보니까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공격과 그리고 박해가 혹 더 극에 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두려운 마음뿐입니다. 그뿐 아니라 저들은 지금 사실 주님이 호련히 그들 앞에 나타나셨지만 주님을 제대로 볼 면목이 없는 자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그 십자가 길을 가실 때 세 번이나 주를 부인했고 다른 이들도 다 각기 제 길로 갔던 자들입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오셔서 이제 평강을 전하시는 주님 앞에서 사실은 다들 면목이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고 또 주를 뵐 면목이 없는 자들에게 있어서 사실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것은 참 저들에게 그보다 더 큰 위로는 사실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보면 아주 시기적절한 어떤 발언이 큰 힘이 되는 일이 사실 종종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한동안 좀 뜨겁게 달궜던 월드컵은 다 끝났지만 그동안 함께 우리가 느꼈던 어떤 감동 그리고 또 아쉬움 이런 것들은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어서 사람들 많이 모이면 여전히 또 계속 회자되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이 좀 다르겠지만 저는 오늘 그 이동국 선수가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전한 그 내용이 있는데요. 사실 그 선수는 저희 나라가 16강까지 올라가고 이제 8강 문턱까지 참 나아갈 수 있던 그런 것에서 좌절됐는데, 근데 그렇게 된 것이 마치 자신의 책임인 것 마냥 그렇게 사실 큰 상실감에 사실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대표팀이 잘하고 골도 여러 골 넣었지만 사실은 그 골들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들어간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것처럼 예상하고 있다 들어간 것이 아니고 깜짝한 사이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이동국 선수가 잡았던 찬스는 사실은 그 어떤 골이 나는 상황보다도 정말 거기서는 정말 골이 날 것 같은 그런 아주 좋은 찬스를 맞았었습니다. 그가 골로 연결시켰으면 그러면 상황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성공시키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을 본인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늘 그 얘기했죠.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머릿속에 늘 그리던 월드컵과는 전혀 다른 결과다. 내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있을 때나 눈을 감고 있을 때나 계속 자기가 볼을 잡았던 그 순간이 자꾸 머리에서 떠올라서 한시도 마음 편하지 않았다. 괴로운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한국에서 문자 한 통이 날아왔답니다. 그런데 그 문자 한 통이 사실은 자신을 살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함께 뛰었던 동료였는데요. 그 홍명보 선수가 전해준 그 문자의 내용이 자신에게 정말 큰 힘이 됐다 그럽니다. 무슨 내용을 보냈을까요? 아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는 분은 통 모르시는. 그건 뭐 어느 때나 다 질린 것 같아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분은 모르고. 그 매스컴을 통해서 전해진 내용입니다. 이런 문자가 하나 날라왔대요. 우리의 월드컵은 끝났지만 우리의 축구는 계속된다. 그렇게 문자가 왔답니다. 그 글을 읽고 그가 힘을 다시 얻을 수 있었대요. 너무 위로가 컸다고 그럽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절망하고 불안하고 슬픔에 있고 또 좀 한스러움도 있고 죄의식도 있고 자기 책임도 느끼고 그래서 자괴감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스스로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야 그러지 말고 좀 평강을 좀 가져라, 그 마음 좀 가져라 그렇게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보장하고 내가 약속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평강이 어떤 평강인데요. 아까 이미 공생애 기간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같이 떠올려 보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강은 바로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했던 바로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평안입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은 하늘 아버지의 그 뜻을 따르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죽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주님께서는 괴로움 가운데 정말 마지못해 가신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평안을 지금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 평안이 무슨 바람 한 점도 없는 뭐 잔잔한 호수 같은 그런 평안한 그런 것이 아니고, 고난을 당할 때 그걸 억울해하지 않고 그것을 견디게 하는 힘으로서의 지금 평안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전하신 두 번째 말씀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를 또한 보낸다 그거죠.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생애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런 열심과 그런 순종과 충성으로 사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지금 동일한 뜻을 자신의 사명으로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사실 저들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만 사실은 추종한 셈입니다. 주님의 뜻에 대해서는 많이 무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지셨던 뜻 그리고 주님께서 바라보셨던 그 목적과는 언제나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저들이 가졌던 반응들은 늘 자주 그렇게 어긋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행해지는 여러 경이로운 어떤 이적, 기적과 같은 그런 권능에는 저들이 현혹되어 있었고, 또 당시에 대중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그 주님을 자신들은 지금 제자의 역할에 있거든요. 그분을 스승으로 모시는 자신들의 제자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을 만한 자부심, 긍지 이런 것들은 대단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냥 그 정도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안에서 그가 영광으로 통치하게 되는 날 좌편이든 우편이든 함께 권세를 누릴 것을 그들이 그저 기대하고 그리고 바라는 그런 정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저들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 구원에 관한 관심입니다. 그것이 지금 저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그거죠. 그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면 사실 이 약속의 말씀은 그 뒤에 이어지는 23절의 내용과 사실 짝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낼 것인데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지금 저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그런 평강이 없습니다. 여전히 삶의 현장에서 맞닥뜨려지고 있는 여러 세상의 근심과 그리고 걱정에 저들이 얽매여서 지금 문 꼭 걸어 잠가두고 두려움 가운데 몸을 숨기고 있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저들이 걸어둔 문을 열고 담대히 세상 앞에 나올 뿐만 아니라 주님에게서나 있을 법한 그런 능력을 부여받은 자들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이 지금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하고 있을 때 아 정말 참 놀랍다, 아 주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까, 아 주님 어떻게 이 말씀 속에 이런 권세 있는 말씀으로 풀어주실까, 그냥 그저 감동하고 있는 입장이 아니고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자신들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그가 가진 것을 그대로 제자에게 그대로 이양해 준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이 터득한 원리와 그리고 교훈을 가르칠 수는 있지만 동일한 것을 넘겨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도자들은 교사일 뿐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 평강, 그 능력, 그 승리의 어떤 그 힘들이 그분의 수준에서 동일하게 그리고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외치고 그럴 이제 감동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다 그거죠. 주님께서 가시셨던 길은 십자가 길조차도 정말 즐거움 가운데 달려가는 그 기쁨이었는데 너희도 그 기쁨, 그 비밀을 너희도 맛보게 될 것이다 그겁니다.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실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쏟아내 놓는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함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펼치면 펼칠수록 어디든 다 배어 있습니다. 그 복들은 오직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하는 감동이요 만족이요 그래서 그대로 누리게 될 것을 사실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일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가르치는데 그것이 오늘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여러분 그 이 대목에서 이렇게 연상되는 그 하나님께서 하신 어떤 일 혹시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창조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죠. 창세기 2장 7절 내용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흙으로 빚어서 사람의 모양은 지금 갖추었지만 아직 사람으로 태어나지 못한 그런 아담의 코에 생기를 넣어주니까 사람이 드디어 생명이 되었다 그럽니다. 그 생기라는 그 말이 그 단어가 바로 오늘 여기 보는 숨을 내쉬며 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와 뜻을 같이 합니다. 생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사람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그 영입니다. 하나님의 생기 때문에 사람은 그래서 다른 그 어떤 피조물들과 달리 영적인 존재가 된 것이죠.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특징이 결국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보는 존재가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는 그 생명의 요소가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죄를 규명할 때는 언제나 죄란 바로 이 하나님을 알아보는 이 감각기관, 그 영혼이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죄가 들어와서 그 영혼의 활동을 멈추게 하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관계가 단절되고 그렇게 단절되다 보니까 결국은 혼돈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느낌도 없고 무감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그것이 전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부활 생명이 다시금 저들 속에 심기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차단돼 있고 막혀 있고 그래서 길이 없었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나눌 어떤 것들이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생명이 다시 시작되고 새로움이 다시 움트고 그런 재창조가 이루어집니다. 죽었던 영혼이 생기를 얻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신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 새 생명의 역사를 감당하도록 능력과 지혜와 그리고 권능을 부여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의도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부활의 생명을 힘있게 전할 그런 용기와 지혜와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에게도 아까 우리가 확인한 바대로 주께서 가지셨던 그 충만함으로 마치 주님과 방불한 그런 생애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요한복음 20장에 지금 이 상황이 바로 그때는 아닙니다. 그럼 그때는 언제 나타나는가?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것을 증거하죠.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서 바로 제자들에게는 큰 능력과 큰 기쁨이 나타나서 지금 이제 요한복음에서 약속하신 바대로 내가 너희를 세상,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진 것 같이 너희도 보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동안 저들에게는 보여지지 못했던, 저들 속에는 전혀 준비되지 못했던 복음사역,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사역을 저들이 평강 속에서 감당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그 생명이 정말 일어나는 그 생명 공동체로서 사실은 우리 교회가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얼마 안 가서 제자들을 떠나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남아있는 것은 제자들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죠. 주님의 일하심은 성령을 통하여 계속 나타나고 세상 끝날까지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아까 우리가 누가 월드컵은 끝났지만 축구는 계속된다 그 말 한마디에서도 정말 큰 위로를 얻었다고 하는데 그 위로와는 정말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큰 감동과 큰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날마다 날마다 정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사실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슨 교회 앞마당에 뜻하지 않는 석유가 막 쏟아져 나와야 그것이 기적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고 그래서 그 받은 위로와 그 감동으로 다시 세상 앞에 나가 신자의 생명 있는 삶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역사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도 우리 신자답게 살고 싶은 그런 소원 가지고 세상 앞에 나아가서 정말 내가 주의 복음으로 인해서 참 기쁘고 때로는 담대하고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며 살게 하는 그 원동력이 교회에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세상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알 수 없는 그런 생명의 호흡이 이 교회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입니다. 우리 뒤로 한 서너 장 넘기면 바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3장 우리 한 절 말씀인데 3장 6절 말씀입니다. 교회가 출발하면서 이 예루살렘 미문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하던 앉은뱅이를 일으킬 때 베드로가 외쳤던 말이 그것인데요. 우리 6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앉은뱅이에 있어서 정말 당장 필요한 것은 은과 금입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당연할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보는 그런 안목은 다릅니다. 은과 금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저들은 알고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게 하는 그런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앉은뱅이로서는 그저 몇 푼의 돈이 더 급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의 눈에는 그것으로는 근원적인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절실히 그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필요한 것은 몇 푼의 돈이 아니지 않느냐 그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근본적인 그 행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야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지금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출발케 하시고 정말 교회를 통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도들을 통하여 이제 세상 앞에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처음부터 은과 금이 소원이 되거나 그 목표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사건 속에서 명확하게 못 박아 두시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은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그것이 여기 보면 다른 말로는 은과 금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냥 잊게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외치고 증거하면 어느 한 사람이 살고 우리가 침묵하며 살면 어느 한 사람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렇게 사는 자로 그렇게 삶을 살면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어느 한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 없고 주의 이름을 드러낼 것이 없으면 누구든 그대로 있는 대로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자신에게도 없고 영향력도 없다 그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뱉고 또 마시는 숨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몸이 아무리 튼튼해도 숨이 끊어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아무리 아주 갸냘픈 숨이라 할지라도 그 갸냘픈 숨이 육체를 움직이게 하고 돌아가게 하고 활기 있게 합니다. 숨이 없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숨을 내쉬지 못하고 내뱉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면 그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내쉬는 그 생기를 그것을 정말 그 생명체로 만드는 그 내용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생기를 받아서 그것을 생명으로 이어가지 못하면 그 역시 영적으로 죽은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물리적인 힘을 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조직적으로 잘 갖춰져서 조직으로 승부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축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축구는 조직력이 잘 짜여 있는 나라가 결국 승리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신자의 삶이 언제나 성령을 받아 성령을 쫓아가는 삶을 통하여 사실은 힘을 얻고 그리고 능력 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평소 가르치시고 행하셨던 그것을 우리가 함께 따르고 수행하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습니다. 새 생명된 신자의 삶은 평강을 전하는 삶입니다. 불안을 조장하거나 또는 물리적인 힘으로 지배하지 않습니다. 새 생명 가진 신자의 삶은 용서를 전하는 사역입니다. 정죄요 심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의 죄를 사하거나 또 죄 있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 사역을 감당할 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낸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담대하게 선언하고 선포할 우리의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는 거기까지입니다. 우리의 이 새 생명된 우리의 사명은 생명 있게 만드는 사역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함, 하나님과 나누는 그 교통,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생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기쁨 가지고 적극적으로 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조금은 부끄러운 듯이 조금은 은근함을 가지고 그렇게 전할 수도 있을 겁니다. 모두 다 은사대로 하시면 됩니다. 숨이 거칠어야만 그게 꼭 숨이 아니고, 소리는 없지만 쉬고 있으면 그 숨입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데, 우리 보란듯하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늘 교제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뜻하심에 대하여 우리의 영혼이 열려있고, 귀한 말씀 들으면 그것으로 아멘하게 되고 나도 같은 소원을 품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그렇게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시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성령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그 생기 있는 그 숨을 날마다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생기 있는 숨을 받았으면 나도 내뱉는 그 숨이, 생명 있는 것이 내 속에서 나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채워 주십시오. 그 기도와 그 소원을 품고 나가는 자의 삶이 결국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요, 그것이 곧 우리를 생명 있게 만드는 삶입니다. 오늘 부활하셔서 맨 처음 제자들 앞에 나타나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약속을 주신 이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오늘도 새롭게 만들고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생명을 품게 하는 주의 복된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책망받아 마땅하고 꾸중 들어야 마땅한데 하나님 평강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주께서 보내심을 받은 것과 같은 그 보내심으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시는 주님, 그 역할이 정말 인간으로는 차마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에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성령을 보내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성령을 힘입어 죄사함을 선포하고 용서하는 삶을 사는 성령 충만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지 않으면 죽은 자인 것처럼 우리도 주와 영적인 관계에서, 그 긴밀한 관계 속에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생명의 숨을 마시고 그것으로 생명 에너지가 있는 그 숨을 내뱉는, 그래서 세상 앞에 신자의 영광을 감사 가운데 드러내는 주의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